안녕하세요. 교포 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6월 2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DT사이언스, 20년 이상 쌓아온 경험자체 시공팀으로 북가주지역 비즈니스를 위한 간판 디자인부터 제작, 허가, 설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전문 사인 업체입니다.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우선하는 DT사이언스, 연락처는 408-781-8602 408-781-8602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도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 2026년 6월 2일 화요일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은 워싱턴의 외교청문회부터 당장 우리가 매일 걷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횡단보도와 빈부격차까지 아우르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네요.
그렇죠. 이 모든 개별적인 사건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결국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맥락을 짚어보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사실 우리가 국제뉴스를 볼 때 아, 저건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잖아요.
저부터도 약간 그렇게 느낄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짚어볼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교차 검증해 보면요. 그 대만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정책 변화나 중동의 교착 상태가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서 베이 지역 주민들의 렌트비 혹은 마트 영수 증에 직접적으로 꽂히는지 그 아주 뚜렷한 인과관계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바로 파헤쳐보죠. 방금 들어온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상원 청문회 발언입니다. 핵심은 대만 정책에 대해서 변화 없음,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재확인했다는 건데요.
네, 현상 유지요?
솔직히 저는 이 현상 유지라는 말을 들으면 좀 의아합니다.
어떤 점이 그러신가요?
그 최근 미중 정선단의 대화도 좀 있었고 뭔가 타협점이 찾아지는 건가 싶었는데 굳이 국무장관이 나서서 우리는 변화가 없다고 못을 박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긍정적인 신호인지 아니면 그냥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타이머를 잠시 멈춰둔 건지 엄청 헷갈리거든요.
아,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외교적 수사에서 느끼는 일종의 착시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어만 딱 보면 현상 유지,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태 같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금처럼 조용하게 가자 이런 느낌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대만 해협의 현실은 전혀 평화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도로 관리되는 경쟁 국면이라고 보는 게 아주 정확하죠.
아, 고도로 관리되는 경쟁이요?
네. 최근에 미중 접촉이 있고 나서 대만 내부나 동맹국들 사이에서 약간 불안감이 감지됐거든요. 미국이 혹시 중국이랑 타협하면서 대만 방위 스탠스를 양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그 불안감을 잠재우려고 철저히 계산된 메시지였군요.
맞습니다. 즉, 폭발을 막기 위해서 뚜껑을 그냥 있는 힘껏 꽉 누르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선언인 셈이죠.
와, 뚜껑을 꽉 누르고 있는 상태라. 이번 비유하자면 팽팽하게 당겨진 줄다리기 같은 거네요. 아무도 줄을 놓지 않지만 모두의 손에 땀을 주게 하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뚜껑 아래의 압력이 지금 우리가 사는 베이 지역, 특히 이 실리콘밸리랑은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대만 해협의 긴장이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아주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메커니즘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반도체 공급망이죠.
아, 반도체요?
네, 실리콘밸리에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AI 툴이나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이런 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네, 전부 엄청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죠. 이 모든 소프트웨어 혁신은 결국 대만의 TSMC 같은 파운드리에서 생산되는 최첨단 하드웨어 칩이 제때 그리고 저렴하게 공급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만약 이 현상 유지의 균형이 단 일주일이라도 무너져서 대만 해상 봉쇄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칩 공급이 끊기는 순간 베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AI 스타트업들의 서버 증설이 완전히 멈춰버리겠네요.
정확히 그겁니다. 서버 증설이 멈추면 벤처 캐피탈의 투자금이 묶이고요. 투자금이 묶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당장 돈줄이 마르니까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던 신규 채용부터 취소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만 정책이 현상 유지로 굳어진다는 건 당장 내일 터질 공급망 붕괴 위험은 막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테크 기업들이 이 영구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혹시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서 멕시코나 미국 본토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 청구서를 항상 들고 있어야 하는 거군요. 글로벌 외교가 결국 테크 기업의 재무제표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의 취업으로 직결되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정학적 압박이 아시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동 쪽 뉴스도 하나 짚고 넘어가죠. 이란이 미국과의 갈등을 멈추는 휴전안을 검토 중이라는 로이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보도가 있었죠.
이것도 검토 중이라는 단어만 보면 뭔가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 보도 역시 행간을 아주 냉정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 아직 협상 테이블에서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냥 서류만 보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현실은 여전히 심각한 교착 상태입니다. 현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크고 작은 무력 충돌과 대리전이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세상에. 그러면 이 교착 상태가 풀리지 않고 길어질 때 그 여파가 우리 동네 주유소나 마트 물가로 어떻게 전이 되는지 그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동의 긴장 상황이 우리 실생활 물가로 이어지는 경로는 바로 해상물류의 우회라는 아주 물리적인 현상 때문입니다.
해상물류요? 바닷길을 돌아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홍해나 호르무즈 해협 같은 세계 주요 해상 항로에 안전상 위협이 생기면요. 아시아나 유럽에서 북미로 오는 거대한 화물선들은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우회해야 합니다.
수천 킬로미터요? 와, 그러면 배가 바다에 떠 있는 시간이 엄청 늘어나겠네요.
네, 최소 2주 이상 훌쩍 늘어납니다. 배가 늦게 도착하면 당연히 연료비도 더 들고 위험 지역 근처를 지나니 선박 보험료도 치솟게 되죠.
아, 그럼 그 추가 비용이 고스란히 오클랜드 항구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운임에 반영되겠군요.
그렇죠. 결국 청취자 여러분이 주말에 한인마트에서 카트에 담는 수입 식료품 혹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를 위해 결제해야 할 항공권 심지어 아마존에서 주문하는 공산품의 가격표에 그 물류비 인상분이 조용히 녹아드는 겁니다.
야, 정말 소름 돋네요. 바다 건너의 공급망 불확실성에 에너지 비용 상승까지 이런 불안 요소들이 겹치면 실리콘밸리의 경영자들은 당연히 몸을 바짝 사리게 될 텐데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그렇다면 이 거시적인 압박이 미국 내 고용시장, 그러니까 당장 사람들의 일자리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미 노동부의 4월 졸스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죠.
네, 구인 이직 보고서 말씀이시죠?
네, 지표를 보니까 구인 건수가 760만 건으로 예상치를 뛰어넘었다고 나왔습니다. 숫자만 딱 보면 경제가 아주 뜨겁네, 일자리가 꽤 많은데? 라고 생각할 법도 하거든요.
숫자 자체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제 주변 베이지역 직장인들의 체감 온도를 들어보면 완전 한겨울이거든요. 이 지표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그 괴리는 지표의 세부 항목을 뜯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전체 구인 건수라는 총량 자체는 늘었을지 몰라도요. 고용시장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채용 비율 그리고 자발적 퇴사율이 동시에 크게 둔화됐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줄었어요? 해고율은 어떤가요?
해고율도 낮아졌습니다.
잠깐만요. 해고도 안 하는데 새로 뽑지도 않는다. 이거는 약간 제가 비유를 하나 하자면 완전 교차로에서 깜빡이는 노란불 앞에 운전자들 같네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깜빡이는 노란불이요?
네. 빨간불처럼 확 멈춰서서 대규모 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초록불처럼 적극적으로 채용 가속 페달을 밟지도 못하는 이 애매한 상태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만이나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경제 앞날이 불투명하니까 기업들이 조심스럽게 상황을 주시하며 서 있는 거죠. 여기서 전문가들이 정말 주목하는 지표는 자발적 퇴사의 둔화입니다.
자발적 퇴사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이 자기 발로 회사를 그만두는 비율은 아주 중요한 경제 자신감의 척도거든요.
아, 그렇죠. 보통 경기가 막 좋고 이직할 곳이 넘쳐나면 연봉을 더 받으려고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노동자들 스스로도 아, 일단 지금 내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은 사람을 사러 안 뽑고 직장인은 자리를 안 떠나니 전체 고용시장의 순환 자체가 아주 끈적끈적하게 정체되어 버린 거죠.
와, 겉보기에는 760만 개 일자리가 열려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주 끈적하고 정체된 노란불 상태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매하게 식어가는 고용시장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베이 지역은 특히 이 금리에 극도로 민감한 동네잖아요.
연준 입장에서는 아주 머리가 아픈 복잡한 셈법을 요구받게 됩니다. 만약 고용이 활활 타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 어렵고요. 반대로 고용이 차갑게 얼어붙으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급하게 금리를 내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노란불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처럼 노란불이 깜빡이는 상태는 연준에게 엄청난 인내심을 시험하는 구간입니다. 베이 지역 테크 기업들의 돈줄인 벤처 캐피탈은 금리가 낮아야 자본 조달 비용이 줄어들어서 투자를 늘릴 텐데 말이죠.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모기지 금리에 묶여서 사람들이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죠.
네. 결국 이 미세한 고용지표 하나가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의 시점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결정이 베이 지역 전체의 부동산과 투자 생태계를 통째로 좌우하게 될 겁니다.
네, 경제와 고용이 이렇게 아슬아슬한 노란불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가 선거의 해입니다.
네, 큰 변수죠.
경제적 불안감은 결국 정치적 마찰로 폭발하기 마련인데요. 이 갈등이 어떻게 우리 일상의 인프라까지 파고되는지 이번엔 국토안보부 장관의 상원 청문회 이슈를 좀 뜯어보겠습니다. 공화당 측에서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아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어요.
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과정에서 텍사스 국경 이야기가 아니라 뉴저지의 뉴워크 공항 운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아니, 이민 단속이랑 일반 상업공항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 지점이 바로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적인 물리적 공간을 침범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규모 추방 정책이 실행되려면 엄청난 규모의 물류와 운송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아, 사람들을 비행기로 이송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불법 이민자들을 이송하기 위해서 국토안보부는 종종 일반 상업용 공항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야만 합니다.
잠깐만요. 그 단속 예산이 늘어난다는 건 단순히 국경 수비대원이 많아진다는 게 아니라 공항의 검색대를 통제하는 TSA 요원들이 그 이송 작전 쪽으로 재배치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철저하게 팩트만 놓고 양측의 입장을 보면요. 공화당 측의 논리는 아주 확고합니다. 불법 이민으로 인해서 폭증하는 치안 불안. 그리고 각 주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행정이나 복지 비용이 한계를 넘었으니 초기 비용이 좀 들더라도 강력한 단속과 추방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전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예산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군요. 반대쪽 입장은 어떤가요?
입니다. 뉴워크 공항 같은 주요 동부 허브 공항에 연방 요원들과 시설이 차출되어 버리면 당장 그 공항을 이용하는 수만 명의 일반 여행객과 화물기의 물류 일정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와, 동부의 뉴워크 공항에 병목 현상이 생기면 허브앤스포크 방식인 미국 항공망 특성상 샌프란시스코나 선호제 공항에서 출발하는 우리 가족들의 여름휴가 비행기까지 줄줄이 연착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민 정책이 정치인들의 구호를 넘어서 내 비행기 탑승권 시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물류 문제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정책 갈등이 지금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보스턴 연방 법원에서 열린 우편 투표 제한 행정명령 관련 심리입니다. 투표권 단체들과 민주당 주 정부들이 전임 트럼프 대통령 측이 주도했던 우편 투표 규제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아, 캘리포니아 거주자로서 솔직히 이 소식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아무래도 익숙하니까요.
우리는 코로나 이후로 선거 안내 책자랑 우편 투표 용지를 집에서 받아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었잖아요. 퇴근 후에 식탁에 앉아서 편하게 기표하고 우체통에 넣는 이 시스템이 도대체 왜 타주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법적 공방의 중심이 된 건가요?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부딪히고 있습니까?
양측의 논리는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두 가지 전혀 다른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편 투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측은 선거의 무결성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무결성이요? 네. 우편으로 가는 투표용지는 배송 과정에서 분실되거나 제3자에 의해 훼손될 위험이 높고 본인 확인 절차가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분 확인을 엄격하게 하고 피치 못할 사유가 있는 사람만 우편 투표를 하도록 제한해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죠.
아, 선거의 신뢰도를 지켜야 한다는 거군요. 그럼 반대로 투표권 단체나 민주당 측의 반박은 어떤가요?
그들은 유권자의 접근성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우편 투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제한하는 것은 생업 때문에 평일 낮에 투표소 줄을 길게 설 수 없는 교대 근무자나 노동자들 혹은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과 장애인들의 투표할 권리 자체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 양쪽 다 논리가 아주 뚜렷하네요. 이게 판결이 나면 그 파급력도 엄청나겠어요?
네. 만약 연방법원이 규제 강화 측에 손을 들어준다면 이 판례는 각계의 선거법 개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처럼 우편 투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역 주민들도 다가오는 선거에서 투표 방식을 강제로 바꿔야 하는 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저 멀리 보스턴 법원의 망치질 한 번이 우리 동네 선거관리위원회 우체통을 뽑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자, 글로벌 지정학의 위기, 노란불이 켜진 경제, 그리고 선거 제도를 흔드는 정책 공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거시적인 폭풍우가 결국 우리가 매일 발딛고 사는 이 지역사회, 도시에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들이닥치고 있을까요? 샌프란시스코의 예산안 뉴스에서 그 타격감을 확인해보죠. 대니얼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169억 달러 규모의 차기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169억 달러라는 액수만 들으면 도시 예산치고 굉장히 풍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샌프란시스코는 현재 아주 심각한 재정 절벽에 서 있습니다.
재정 절벽이요?
2030년까지 무려 1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루리 시장은 이번 예산안에서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핵심 부서의 대규모 인력 해고는 어떻게든 피하는 대신 현재 비어있는 수백 개의 공석 일자리를 아예 예산 항목에서 삭제해버리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택했습니다.
가만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 고도의 젠가 게임을 하는 것 같네요. 아래쪽에 있는 경찰 순찰대나 노숙자 지원 같은 필수 서비스 블럭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중간에 비어있는 도시계획이나 신규 채용 블럭을 아주 조심스럽게 빼서 임시방편으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죠.
도대체 왜 샌프란시스코 같은 세계적인 실리콘밸리 중심 도시가 10억 달러 규모의 적자 위기에 몰린 겁니까?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현상들이 시 정부의 금고에서 하나의 도미노처럼 엮여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테크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멈췄죠.
네, 노란불이 켜졌죠.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운타운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폭등했습니다. 빌딩의 가치가 폭락하니 시 정부가 걷어들이는 재산세와 비즈니스 세수가 급감한 겁니다.
아, 세금은 안 거치는데 펜타닐 위기나 이민자 법률 지원,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써야 할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빈자리 예산을 깎아내는 식의 마른 수건 쥐어짜기, 젠가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혹독한 현실인 겁니다.
거시경제의 불황이 결국 내 집 앞 거리를 순찰하는 경찰차의 숫자를 결정하는 거군요. 그런데 사실 이 예산안 뉴스보다 저를 더 착잡하게 만든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인가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 최고 부유층의 상징 같은 도시 에서턴과 저소득 이민자와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노스페어 오크스를 심층 비교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두 지역이 무슨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딱 붙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기사 저도 봤습니다.
길 하나 건넸을 뿐인데 어떻게 나무 그늘의 숫자부터 행정 서비스의 질까지 전혀 다른 두 개의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는 겁니까?
그 도로가 바로 실리콘밸리가 만들어낸 부의 축적이 어떻게 지역 공간을 양극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경계선입니다. 에서턴은 테크붐과 벤처 자본의 수혜를 입은 억만장자들의 거대한 저택이 모인 곳이죠.
네, 집값이 어마어마하죠.
이들은 엄청난 부를 바탕으로 1에이커 이하로는 집을 쪼개서 지을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조닝, 즉 구역제 법안을 수십 년간 유지해왔습니다. 밀집된 아파트 개발을 막고 자신들만의 넓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방어한 거죠.
그럼 잠깐만요. 그 동네의 거대한 저택을 관리하는 정원사들, 인근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종업원들, 그리고 테크 기업의 사무실을 청소하는 그 필수 노동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렌트비를 가진 집은 에서턴에 없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에서턴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은 결국 바로 길 건너편인 누스페오크스 같은 지역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누스페오크스는 인구 밀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요. 좁은 도로에는 심지어 레저용 차량, 그 RV에서 숙식하는 사람들까지 넘쳐나게 되죠.
아, 밀려나고 밀려나서 그렇게 과밀화가 되는 거군요.
네, 이건 단순히 부자 동네는 살기 좋고 가난한 동네는 열악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의 배타적인 부의 축적이 다른 한쪽의 주거 환경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압박하고 짓누르는지, 그 상호작용의 거대한 구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리콘밸리라는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절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공생관계인데 그 부작용과 부담은 철저하게 길 건너편 한쪽으로만 전가되고 있다는 거군요. 최근 살인적인 렌트비와 집값 때문에 허덕이는 우리 베이 지역 한인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도 이 도로 하나를 사유해둔 극단적인 대비는 절대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앞서 우리가 다뤘던 연방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단속 예산이나 샌프란시스코의 공공예산 삭감 같은 정책들이 실현화될 때 그 타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온몸으로 흡수하는 곳이 바로 이 노스페어코스 같은 커뮤니티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충격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그 파동이 훨씬 증폭되니까요.
아, 정말 그러네요. 오늘 저희가 정말 방대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봤습니다. 타이베이에서 발표된 외교 정책이 베이지역 반도체 회사의 서버를 멈추게 할 수 있고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화물선 항로를 바꿔서 우리 마트의 식료품 물가를 흔듭니다.
네,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실리콘밸리 CEO들의 채용을 망설이게 만들며 경제의 노란불을 켜고요. 이 경제의 불안은 투표소의 규칙을 바꾸려는 정치적 소송과 이민 단속 예산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거대한 폭풍은 우리 동네 시청의 예산을 갉아먹고 좁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극단적인 불평등의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파편화된 기사들을 하나의 인과관계 선으로 연결해보는 훈련을 거치고 나면요. 내일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무심코 읽는 뉴스 한 줄이 완전히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지식은 이런 맥락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 반대편 대만 해협의 정책이 우리 지역의 핵심 산업을 지탱하고 저 멀리 워싱턴의 행정명령과 보스턴의 법원 판결이 우리 동네 투표함을 바꾸며 좁은 도로 하나가 수십억 달러의 빈부격차를 가르는 잔인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이 매일 출퇴근하는 그 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마트를 오가는 그 평범한 일상을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과연 어디에 그어져 있을까요? 그 경계선 너머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세상에 돌아가는 진짜 원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방송이 청취자분들께 그런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포 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6월 2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